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 33장 1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쑤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아멘. 지난 며칠 동안 묵상해온 욥기서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엘리후라는 사람이 욥의 세 친구들과 그리고 욥에게 자신의 주장을 관찰시키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중적인 메시지를 전하죠. 32장에서는 그의 세 친구들에게 이제 메시지를 전했다면 33장에서는 욥에게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세 친구들이 욥에게 말하는 내용하고 그 태도가 조금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32절을 보시면 엘리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라는 말을 새 번역에서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나는 어른이 오르시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어른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옳다는 것, 욥이 의로우신 것을 나는 증명하고 싶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결과를 위해서는 먼저 욥에게 행해지는 조건이 세 가지가 있었죠. 처음으로는 자신의 잘못을 이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필요했고 두 번째로는 자기가 무죄하다라는 그 주장을 다 철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이제 고소했던 그 모든 내용들을 취하하고 자기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후의 이 얘기를 들어보면 언뜻 보면 아 정말 욥을 좀 위한다는 그 입장에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게 좀 짐작이 되시죠? 그런 뉘앙스가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욥을 좀 옳게 보이려고 하는 욥이 어떤 의로움을 드러내고 싶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요. 엘리후가 이 자기의 주장의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준으로 삼은 것이 무엇이었냐는 겁니다. 욥에게 이제 엘리후가 펼치는 그 주장의 기초가 무엇이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33장 3절 어제 본문인데 거기서 한번 읽어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정직하다라는 말을 원어로 살펴보면 옳고 그른 것을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옳은 것은 옳은 것으로 그른 것은 그른 것으로 구분할 때 대충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 치의 오차 없이 아주 깔끔하게 그것을 명확하게 구분한다는 겁니다. 지금 엘리의 마음에 그러한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욥을 대한다는 것이고요. 그가 또 뭐라고 했냐면 진실을 말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진실이라는 단어도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다른 불순결한 것들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은 아주 순결한 그 내용 그 자체만을 갖고 있는 말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엘리우는 아주 진지하게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가려서 아주 명확하게 진실만을 말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욥과 이제 그 세 친구 앞에서 말하고 있는 엘리후의 이미지가 좀 연상이 되십니까? 어떤 이미지가 좀 연상이 되세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치 그 옷집에서 옷을 재단하기 위해서 그 치수를 먼저 재잖아요. 그러니까 테일러라고 하죠. 재단사의 모습이 그려지더라고요. 줄자를 재고서 이제 그 사람의 신체 치수를 딱 재는 겁니다. 근데 옷을 맞추는 입장에서는 어떤 신체 부위에서는 좀 잘록하게 들어가면 좋겠고 어떤 부분에서는 좀 여유 있게 들어가면 좋겠는데 재단사의 입장에서는 어림없는 얘기죠. 신체 치수가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재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옷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 이미지가 이제 그려지는 거죠. 제가 너무 그 이미지를 강요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근데 거기다가 더해지는 하나의 엘리후의 특별한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32장 2절에 그가 어떤 지금 마음을 가지고 욥에게 얘기하고 있는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람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니까 엘리후의 모습이 어떻게 연상이 되냐면 지금 눈앞에 줄자를 들고서 치수를 재는 분이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많이 난 상황 가운데 자신의 입속에 지금 할 말이 가득하다고도 했거든요. 엘리후가 그런 상황 속에서 분명하고 아주 정확하고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엘리후가 욥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입장에서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방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인데 먼저 15절에서 16절을 한번 살펴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실 때 꿈에서 또 환상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귀를 여시기도 하고 또 그를 두렵게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의 악한 행실을 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교만한 마음을 막으시기 위해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이것 말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의 징계를 받나니. 혹시 이러한 현상들을 경험하신 분도 아마 계실 것 같은데요. 사람에게 찾아오는 질병의 아픔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 또한 어떠한 의도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행하심을 하신다는 겁니까? 24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악인을 멸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악인이 병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돌아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꿈과 환상과 또 질병의 고통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이유는 악하고 교만한 사람을 경고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삶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심판과 징계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악에서 떠나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는 고난의 원인에 이제 집중했죠. 그런데 이제 엘리후는 고난의 목적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신 것이 죄에 대한 징벌이라기보다는 욥을 구원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 엘리후의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분위기상 고개를 끄덕이고는 싶은데 그렇다고 막 끄덕이긴 좀 어렵고 또 고개를 가로젓기도 좀 애매한 좀 그런 부분이죠. 예. 사실 엘리후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그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에는 동의가 됩니다. 근데 동의를 하지 않기에는 너무나 분명한 사실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죠. 근데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다가 멈칫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가 지금 욥 앞에서 화가 난 채로 손에 쥐고 있는 이 줄잔은 어떤 줄잔인가?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옳고 그름이 분명하고 그리고 자신의 입장에서 순결하게 여겨진 줄잔을 가지고 욥의 인생을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엘리후가 말한 내용이 틀리지는 않지만 그의 말 또한 이 팩트 체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욥기를 묵상하면서 욥이 세 친구들과 계속해서 변론하고 서로의 주장을 막 펼치는 세부적인 내용들을 확인하는데, 근데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욥기 1장의 말씀입니다. 욥기 1장에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다뤄지는 대화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종 욥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종.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만큼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하게 섬기는 자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 볼 때 그렇게 합당한 자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랬을 때 사탄이 뭐라고 반문을 하죠? 하나님, 어떻게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그 대화가 시작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제외한 다른 것에 대한 것을 사탄이 시험하는 것에 대해서 허락을 하십니다. 자, 그것을 시작으로 그 대화를 시점으로 해서 욥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고난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요, 이 시점부터 욥에게 찾아온 모든 고난은 욥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욥의 책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욥에게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엘리후의 입장이 뭐냐면요, 욥에게 내려진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크고 방대한 섭리를 이해하지 못한 채로 지금 욥에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세 친구들과의 대화의 내용이 조금 다를 뿐이지 여전히 그의 입장에서 욥의 고난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욥이 틀렸고 잘못했고 욥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일어난 모든 뒤틀린 일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그가 다시 풀어내야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엘리후의 손에 들려진 그 줄자가 비단 그의 손에만 들려 있겠는가? 옳고 그름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고 판단이 되고 팩트에 근거하여서 한 사람을, 한 상황을, 어떠한 환경을 재단하는 그런 일들이 엘리후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내 삶 가운데서도 자행되고 있는지는 않는가, 그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경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분명히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구별되셔서 악한 것과 구별이 되시고 그분 앞에서는 모든 것이 이중적으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생명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깨끗하시잖아요. 흠이 없으시잖아요. 하나님 아닌 모든 것들은 부정하고 악하고 그런 것으로, 괜찮지 않은 것으로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떤 것이냐면 그렇게 구분하는 것으로만 끝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자도 의로운 자로 바꾸시고 바르지 않은 것도 바른 것으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늪에 빠진 영혼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뭘 의미할까요? 아무리 엘리후가 정확하고 명확하고 틀림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분명하고 명확하고 틀림이 없어도요, 우리 주님보다는 앞설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의 뜻하심은요, 미리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뜻하심을 따라갈 때 깨닫게 됩니다. 미리 모든 것을 예단하고 계단한 것을 가지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다 보면 어느샌가 깨달아지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혹은 타인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말로 헤아릴 수 없는 고난의 모습과 어려운 상황들을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주의 뜻을 발견하려는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저는 오늘 함께 말씀 나누는 우리에게 한 가지 실천을 한번 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31절에서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아멘. 자신이 너무나 분명하여서 자신 앞에 서 있는 욥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대하는 그런 엘리의 모습을 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욥이 참 외롭지 않았을까요? 언뜻 보면은 지금 자기를 위하는 것처럼 자기 편인 것처럼 와서 얘기를 해주는데 결국은 자기 잘난 입장에서 자기가 옳은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새까맣게 모른 채 칼날의 권면을 던지고 있는 이 엘리의 앞에서 외롭지 않았을까요? 더 힘들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노래 중에 여러분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이라는 가사로 시작을 합니다. 제가 새벽에 목이 안 풀려서 부르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요 누군가를 만날 때 욥과도 같이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인생의 질문들 속에서 버거워하고 있는 그 누군가를 만난다면 우리가 그에게 줄자를 가지고 가서 치수를 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25장인 것 같은데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에 아로새긴 금사과도 같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만약 내가 지금 욥과도 같은 상황이실 수도 있죠. 그렇다면 욥의 눈앞에 지금 화를 막 내고서 줄자를 막 들이대고 있는 엘리후와 그의 세 친구들이 눈에 보이시겠지만 그러나 그들 넘어서서 지금도 여전히 욥을 바라보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넉넉하게 승리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돌아볼 때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연약한 자를 주의 강함으로 붙드시고 죽음의 길에서 어둠의 길에서 방황하는 우리를 생명과 빛의 길로 인도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할 때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도 우리를 통하여서 그 일 여전히 행하심을 믿으며 또 기쁨으로 순종하며 주의 뜻을 헤아려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기도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나의 때와 나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길로 응답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늘 지키시고 인도하시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